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리신 풍속화인데요. 벼타작이라는 그림입니다. 벼타작이라는 그림. 도양볕 아래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에요. 누구는 볕단을 나르고 누구는 타작을 하고 여러 명이 웃으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혼자서는 며칠이나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여럿이 달려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룻밤 내, 하루 만에 끝내던 그 시절의 그림을 이렇게 풍속화로 그렸어요. 서로가 서로의 그 일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품앗이라고 해요. 품앗이. 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집 일을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들고 내일은 내가 옆집의 일을 내 일과 같이 도와주는 일, 이것을 바로 품앗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서로의 짐을 함께 돌아가며 나눠주었던 거죠. 품삯을 받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 집 일이 우리 일이고 내 일이 우리 마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농사를 함께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모아서 일하고 나면 그 고된 농사일도 어느새 잔치와 같이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홍도 선생님은 두 번째 풍속화에서 점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새참을 나눠먹고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그 짐이 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졌으면 허리가 휘어질 그 짐이 함께 지니까 오히려 정겨운 추억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 품앗이 같은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앙도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품앗이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가운데서 율법주의가 깊이 그들 가운데 세뇌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경고도 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심지어 15절에서는요 더 강력한 경고도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서로 물어뜯고 깎아내리던 공동체였습니다. 품앗이의 정 같은 것은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런 처방을 내린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는 또 이와 다르게 의아하게 각각의 짐을 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같이 지라고 하면서 또 각각의 짐을 지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손가락질 말고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손가락질 말고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은 저희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초반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통하여서 직역을 하면 갑자기 걸려 넘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렸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은 작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억지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발이 걸려서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줘야 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게 되면 누가 넘어졌다는, 누가 좀 실수했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리면 우리는요, 기도해 주기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군데, 누군데? 야, 왜 그랬대? 뭘 그랬대? 대체 뭘 그렇게 실수한 거래? 이런 소문이요, 먼저 달려가요. 야, 걔 자식이 그렇게 됐다더라. 그 집사님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더라. 야, 그 사람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는 둥. 이런 소문이요, 본인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 전에 먼저 이 소문이 교회가 다 알고 있게 되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살면서 한 번씩 실수하고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넘어졌을 그때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대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부류의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손을 꽉 붙잡아주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수군거렸던 그 행동은 칼이 되어서 내 가슴에 어딘가에 아직까지도 박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 하나, 나의 손을 꽉 잡아주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던 그 손길 하나는 평생 잊히지 않는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부류가 한자리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벌써 그 손에 돌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요,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해요? 돌을 들지 않고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하나 둘씩 어떻게 됩니까? 들었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넘어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로잡아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요. 끝장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로잡고라는 말이요, 원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요, 의사가 부러진 그 뼈를 다시 맞추어 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카타르티조, 바로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깊고 있는 장면에 나오는 게 이 바로잡고 카타르티조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왜 이렇게 부러뜨렸어? 라고 호통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찢어진 그물을 보면서, 아, 이거 자꾸 찢어지니까 못해 먹겠네 하면서 버려버리는 어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다시 맞추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 코씩 기워서 다시 써요. 넘어진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호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신령한 너희가, 신령한 너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신여 공동체 같은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배웠던 온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 없는 바로잡음과 가르침은요, 권면이 아니라 질책이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 없는 가르침은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무서운 엄마보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그쳐요. 너 진짜 왜 숙제 안 했어? 너 매일 이럴 거야?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특히 할머니는요, 좀 달라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강아지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리 와봐.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하고 한번 해보자. 야단치기 전에 그 마음부터 헤아려줘요. 그러니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숙제를 안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도 한때는 무서운 엄마였어요. 그런데 긴 세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는 것, 다그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다는 것, 그래서 품어줘야 바뀐다는 것을요. 자기도 수없이 넘어져 봤기에 넘어진 사람 앞에서 함부로 그 돌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진정한 온유함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지구촌 공동체 가운데서 넘어진 형제를 가장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 정죄보다 품는 법을 아는 우리 시니어야말로 우리 지구촌 공동체 아름다운 할머니요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연륜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야말로 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이번 주 넘어진 그분에게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나 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다가가 보세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참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한마디가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깁는 손길이 됩니다. 손가락질하며 한 번 더 찌르는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자를 온유한 손길로 가만히 일으켜 세우는 신령한 사람들, 그런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시니어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지는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거운 짐은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은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저희가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러니까 바위처럼 짓누르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바로스와 같은 짐은 어떤 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암성고 같은 겁니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를, 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해결되지 않는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것들이 여기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 바로스입니다. 그냥 옆에서 기운 내세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절대 가벼워질 수 없는 그런 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성경에 함께 이 짐을 맞들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함께 맞들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세의 손이요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체였지만 그 손을 들고 있는 게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바로스가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와서 한 손씩을 붙잡고 받쳐들어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둘이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날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었냐면 두 팔을 양옆에서 잡았던 아론과 훌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붙잡아 주었기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지구 사역을 하는 중에 정말로 잊지 못하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매님은 홀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참 좋아지고 있어서 자기의 자녀들, 청소년 정도 시기에 되는 자녀들도 이제 데려와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닥쳐요.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남겨진 그 자매님의 어깨에 올려진 게 바로 바로스예요. 큰 짐,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이 바로 바로스였어요. 그때 함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그 목자와 말장이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아요. 하루가 멀다 않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슬픔에 잠긴 엄마를 대신해서 아이들까지 챙기기 시작해요. 이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면서 자매님이 생계를 위하여서 음식점을 엽니다. 그래서 그 개업까지 함께 돕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넘어지지 말라고 끝까지 곁에서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받쳐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받쳐 들어주었던 손길 속에 그 자매님이 다시 일어났어요. 아니요, 다시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는요, 이제 자신이 남을 받쳐주는 목자가 되고 마을장이 돼서 저랑 함께 마을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장이 되기까지 1, 2년의 시간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되었어요. 청소년이었던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시간까지 왔으니까요. 그 자매님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들 없었으면 못 살았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케어와 사랑만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홀로 계시니까 그 자매님이,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았던 그 자매님이 음식을 해서 그 어르신의 목에 밑반찬을 늘 챙겨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시니어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신방하고 교제하고 상담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가 시니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절절한 사연들이, 절절한 목양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법을 먼저 지키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사야는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었던 죄와 저주라는 그 바로스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대신 져주며 그의 저주와 죄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셔서 넘어지시며 십자가를 골고다 녹으로 올라가시며 넘어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받쳐들며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각각의 우리 목장교회들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몫의 배낭은요, 내가 메야 합니다. 내 몫의 배낭은 내가 메야 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던졌던 그 궁금증을 풀 때가 됐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는 또 5절에는요,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해요. 같이 지라고 하면서 또 혼자 지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비밀은요, 이 짐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이 짐이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2절의 짐은요, 아까 본 바로스, 혼자서는 절대 못 드는 바위와 같은 무게의 짐입니다. 그런데 5절의 짐은요, 포르티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배낭을 이야기하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행군할 때 그 등 뒤에 메는 개인 배낭을 바로 5절이 이야기하는 포르티온이라는 짐이에요. 물통, 담요, 개인의 식량처럼 그 군인들이 본인들이 누구나 스스로 챙겨야 되는 자기 몫의 짐이 5절에 각각 지라고 이야기하는 짐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이에요. 전장 중에서 전우가 총에 맞아 다치거나 쓰러졌어요. 한 전우가 총에 맞아서 다치거나 쓰러졌어요. 그가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게 그에게 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이 만사 대쳐놓고 달려들어가서 그를요 끌고 나오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행군길에 내가 맨 나의 배낭은요, 포르티오는요, 아무리 친한 전우라도 대신 메워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군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만약 모두가 조금 힘들다고 내 배낭 좀 매줘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배낭을 주기 시작하면요, 남에게 떠넘기면 그 부대는 진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갑작스러운 고난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며 그 고난을 함께 들어주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 배낭, 내 기도, 내 말씀, 내 신앙의 본분은요, 누가 대신 몸매주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게 맡겨준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짐을 지는 그 자립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의 배낭을 내가 스스로 메는 자립심, 이 영성이 있어야만 정작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에게 내가 손 내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배낭도 내가 못 메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배낭을 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복음의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짐을요 사용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한 이 짐이요 바로 포르티온이에요. 내 개인 배낭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짐을 혼자 이를 악물고 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한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그 배낭조차도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밭갈이를 할 때 힘세고 노련한 소 옆에 어린 소를 같이 붙여서 한 멍에를 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와 그 방향은 큰 소가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는요, 그 곁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어린 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예요. 내가 배낭을 메고 함께 걷되 그 멍에의 무게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짐이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한 거냐면, 너 배낭부터 잘 봐. 자꾸 남의 배낭 기웃거리면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저 사람이 예배하는지 지적하지 말고 내 배낭부터 보면서 내 배낭부터 잘 챙기라는 거예요. 내 배낭에 내 기도가 잘 들어있는지, 내 말씀에 경건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배낭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신앙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 권사님이 자신이요, 매일 새벽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려도 쟤는 새벽 기도에서 한 시간 기도 안 해.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속으로 라이벌처럼 느끼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온유하고 성품도 좋은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꼭 새벽에 20분에서 30분밖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기도 생활만큼은 내가 한 수 위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시계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5시 예배인데 시계를 잘못 보고 4시까지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나 일찍 교회를 도착했는데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컴컴한 예배당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그 라이벌로 생각한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은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2, 30분을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 집사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는 분이 됐다라고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그 권사님의 진짜 문제는 집사님의 기도 시간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의 기도 시간을 재고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남의 배낭의 무게를 재는 동안 정작 내 배낭은요, 한 뼘도 자라지 않고 내 배낭에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가 검사하고 검진표, 결과표 봤죠. 그런데 내 결과표 보면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결과표 보면서 이야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은 각각의 배낭을 내가 메고 내가 검진하고 내가 점검하며 내가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배낭을 살핀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동시에 남에게 다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남에게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 세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칫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짐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떠넘기고 떠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갈렙 설교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85세였던 그 갈렙이 어려웠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니어 세대도 절대 신앙과 믿음에 은퇴가 없다라고 제가 함께 우리가 선언했고 그 자리에 가운데 옆에서 인사도 했어요. 우리도 아직 주님 안에서 현역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랑의 소명, 그리고 전도의 소명, 기쁨의 소명, 내 신앙의 배낭에 채워야 되는 그 소명의 자리들은요, 우리가 각각 채우고 씩씩하게 메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도 강구했지만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쓰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쓰시고 이번 주에 못 쓰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목장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VIP들을 품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블레싱까지 4개월 남았는데 우리가요 그냥 시니어에서 우리는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기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쓰고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떠오르면 기도해주고 생각이 나면 전화도 한번 하고 우리 동네에 맛있는 팥빙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그 배낭의 짐을 우리가 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내 몫은 내가 지고 남의 무거운 짐은 같이 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니어 지구도 내 배낭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쓰러진 이웃이 보인다면 우리가 기꺼이 함께 일으키는 그런 건강하고 멋진 신앙의 어른들, 그런 시니어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에 참 맞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해져 오는, 아프리카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나무 밑에 맛있는 과일들을 잔뜩 두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땅 하면 가장 먼저 간 아이에게 이 모든 과일 바구니를 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한 줄로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인류학자가 출발하고 땅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먼저 뛰어나가는 애가 없이 다 같이 손을 꽉 잡고 웃으면서 사이좋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승선에 같이 도착해서 우르르 모여서 그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꺼내서 함께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동스러웠지만 너무 놀란 이 인류학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1등을 하면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뛰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합창하듯이 외쳐요. 우분투라고요. 그러니까 문화학자가 물어요. 우분투? 우분투가 뭐야? 그러니까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말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래요.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저 혼자 좋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가야 진짜 기쁜 거죠. 다 같이 먹어야 진짜 기쁜 거죠. 아이들은요, 1등 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또한 각자의 짐을 최선을 다해 지는 공동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분투. 네, 우분투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의 무거운 짐은 함께 지고 내게 맡겨진 그 개인의 짐은 내가 지며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 더욱 깊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깊이 익어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시녀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로 공동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바위와 같은 큰 짐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헤어짐, 큰 병의 진단과 투병,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각자 그 배낭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시니어라서 나도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라서 연약한 그들 위하여 더 공감하며 그들의 짐을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맡겨진 그 짐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 영성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각각의 짐을 내가 메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강건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의 서로의 짐을 지는, 각자의 짐을 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모든 짐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메고 계심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홀로 감당치 못하는 바위와 같은 그 짐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되어 그들 가운데 손 내밀며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위로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선택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하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만족하심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공동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찬양과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신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여 공동체 안에 바위처럼 무거운 짐에 눌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가슴이 무너진 사람들, 큰 병의 진단을 받고 홀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짐을 혼자 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이 시간 마음에 떠올리며 함께 부르짖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시니어라 우리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버겁다 여겼사오나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다 영성의 자리인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배낭을 끝까지 씩씩하게 매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서로의 짐을 기꺼이 함께 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것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랠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비난처는 우리의
아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저희의 무거운 멍에를 친히 메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혼자 지고 끙끙대었던 그 짐 이제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한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짐도 기꺼이 함께 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짐을 친히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서로의 짐을 질 때 함께 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의 모든 자리자리들 위에와 결단하며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